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예배와 헌신이 중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민수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기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구세대와 신세대가 있고요. 그 사이에 38년, 40년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군대,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해서 군대로 조직하는 거예요.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두 번째 군대 조직하는 그래서 대조가 돼요. 군대인 거예요. 거룩한 군대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군대예요. 군대이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는 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위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많이 나와요. 군대다 이것이 늘 중요한 거고 군대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혹은 어떤 적과의 싸움을 잘 싸워낼 거냐 하는 것이 민수기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인 것을 염두에 두고 민수기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군대로 조직하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군인들은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차렷 열중시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가 뒤로가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무슨 여튼 무기를 다루는 법 뭐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적과 싸우지 뭐 이런 전략 전술 이런 것이 군대에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민수기는요 거룩한 군대로 조직하면서 그런 군사훈련 이야기 없어요. 민수기가 강조하는 것은 군대인데 거룩한 군대라는 거고 이 거룩한 군대의 목표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고 하는 것을 민수기가 강조해요. 예배를 하는데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거냐 하는 것이 민수기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오늘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또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서 집에 가셔서 민수기를 아마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좋겠어요. 군대를 개수하시는데 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요. 10장에 가야 이제 행진을 시작해요. 10장에 가야.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해요. 둘째 달, 둘째 해,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뒤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민수기 1장 1절. 예, 그다음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라 그러는 거예요. 20세,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예요? 한 20일 정도 돼요, 20일. 인구조사해서 군대로 조직하고 난 뒤에 딱 출발하기까지 20일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20일 동안에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그 앞에 구조,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군대를 조직하고 10장까지. 근데 5장부터 여기는 이제 그 지휘관이 누구냐, 뭐 레위인이 어떻게 섬기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부터 9장까지는 어떻게 부정해지지 않고 정결하게 될 거냐 하는 이야기하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7장에 가면 성막을 완공했을 때 지휘관들이 12지파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어떤 헌물을 드렸느냐, 헌물. 그런데 그 헌물이요 12지파 지휘관이 다 똑같이 드려요. 그런데 똑같이 드리는 거를 12번 그대로 고스란히 반복하면서 어떻게 헌물을 드렸느냐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8장에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6월 절 지키고 10장에 이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행진하기까지 20일인데 그 2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떻게 정결하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26장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하면서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군대 조직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군대 조직 하신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이제 제비 뽑는 이야기, 뭐 제비 뽑을 준비를 한 거죠. 아직 제비를 뽑은 건 아닌데,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제 뭔가 믿음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하신 뒤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릴 거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2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 정한 시기에 내게 삼가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될 정한 시기가 있어요. 삼가 내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경외감을 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확실하게 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같은 표현을 세 번 반복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이고 화제물이고 향기로운 것인데,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본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군대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냐 하는 이야기를 민수기가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해요. 민수기에서만 중요한 거 아니고 사실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군대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만한 거룩한 군대로 조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열심히 가르치신 것은 너희는 예배를 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민수기 14장에서 지난번에 우리 설교도 들었는데,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12명 정탐꾼 보내고, 그리고 그 정탐꾼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갈렙 여호수아는 믿음 있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갈렙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우린 다 죽겠다, 정말 죽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니들이 말한 것처럼 다 죽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 죽을 거고 우리 처자들, 우리 자녀들은 사로잡혀서 노예로 끌려갈 거다. 너희 자녀들, 너희들이 다 사로잡혀서 노예로 끌려갈 거라고 말했던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돌이켜가지고요, 38년을 방황하게 된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15장에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보셨나요? 민수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말씀하세요. 민수기 15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15장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민수기 15장 2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이런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예배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이제 죽어가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드리지 못할지 몰라도 너희 자녀들은 이런 예배를 드릴 거야. 뭐 이러면서 사실 거룩한 예배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광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욕해서 이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38년을 방황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깜깜한 상황인 거죠. 앞이 깜깜해요. 눈앞이 깜깜한. 그런데 그 눈앞이 깜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예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앞이 깜깜해질 때, 그것이 뭐 내 죄 때문이든 사건 사고 때문이든 어떤 형태로든 눈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가 뭐냐는 것을 주목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혼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이 될 때, 뭐 인생의 절망이 몰려올 때 어떤 형태로든, 아니면 정말 인생의 내가 새 출발을 한번 해봐야지, 인생의 새 출발을 해봐야지, 인생의 새 출발을 시작할 때 첫 걸음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빚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묵상할 때 정말 우리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거룩한 군대를 조성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군대를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헌신하는 법,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법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8장을 읽고 있는데 민수기 28장 이 이야기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이야기, 시딤에서 일어난 이야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 40년 방황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군대 조직을 다 정비를, 이제 군대 조직을 정비를 한 거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다 하셨어요. 아직 제비 뽑아 나눈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비 뽑아 이제 가나안 땅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기업을 주실 거야. 뭐 이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얼마나 기대에 넘치고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참 이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대감과 흥분에 들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가나안이 목표가 아니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감격적인 일도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러는데 전도 선교의 목표가 뭡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는 거예요.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인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럴 때 그 통일된 공동체의 열매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물을 드릴 거냐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요, 이를테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처음 지난번에 묵상했을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더우시죠? 벌써 더울 때가 됐어요. 방송실에서 위에 환풍기만 조금 켜줘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을 좀 열까요? 창문을 좀 열고 커튼은 그대로 쳐두시죠. 창문을 좀 여시고 커튼을 좀. 예. 창문만 여시고 커튼만 예 쳐두시고 그래도 훨씬 좋을 겁니다. 우리가 하여튼 기후, 환경, 생태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봄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조금 부채질 좀 하세요. 한꺼번에 하세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금방 환기가 될 겁니다. 예. 자, 괜찮으세요? 자, 들을 준비가 됐나요? 주무시던 분들도 깼죠, 이제? 예. 민수기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거룩한 군대로 조직하시는데 그 거룩한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배, 헌신, 예물에 대한 이야기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민수기가 말하는 예배, 제물은 레위기가 말하는 제물하고 달라요. 레위기 1장부터 쭉 제일 먼저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헌제. 그런데 레위기에서 제물을 드리라 그럴 때는요, 그야말로 송아지, 염소, 뭐 양 뭐 이런 걸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요, 민수기는 아니에요. 민수기에는요, 예물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똑같이 송아지, 염소, 양 드리거든요. 그런데 단순하지 않아요. 민수기에서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요, 거기에다가 고운 가루도 드리라 그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도 드리라 그러고 기름도 드리라 그러고 그래요. 레위기가 명령하는 것과 민수기가 명령하는 것이 왜 다르냐 하면, 레위기에서는요 광야에서 어디서 곡식 가루를 얻겠어요? 광야에서 어디서 고운 가루를 얻을 수 있겠어요? 다 만나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어디서 포도주를 구하겠어요? 광야 어디서 기름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레위기에서 말하는 재물은 좀 더 소박한 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이거든요. 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거기는 농사를 지어요. 거기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재물을 드리는데 그냥 소나 염소나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우리 그 무슨 피자 먹을 때 토핑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것처럼 짐승만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운 가루, 혹은 포도주 전제 혹은 기름 얼마를 섞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예쁘게 포장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받는 선물도 괜찮지만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받으면 더 좋다고 하면 생태 환경 위기에 어울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쓰레기 나오는 아 이거 오늘 설교하고 좀 안 맞는데 여튼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재물을 드리는데 민수기가 말하는 재물은 좀 더 예쁘게 포장이 되고 좀 더 멋있게 단장이 된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포장을 하고 뭔가 토핑을 더 잘하고 이러면 더 좀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좀 더 정성스러운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외부 강사가 오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강사 접대를 해요. 강사 접대. 강사 접대를 하는데 어떤 때는요, 그 강사 접대 한다고 과일이랑 뭘 좀 먹을 거를 담아 오는데요.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단장을 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과일을 깎아가지고 그냥 접시에 놓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날은 나뭇잎이 하나 올려져 있는 거예요. 나뭇잎 하나인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떤 때는 접시인데요. 접시가 그냥 접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강사들은 야 이거 먹을 수 없겠다. 이걸 어떻게 먹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쁘게 꾸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뭐가 귀해 보여요. 귀해 보여. 이를테면 더 예쁘고 더 아름답게 단장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주기도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기도와 누가복음의 주기도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마태복음 6장 13절 슬라이드 일부에는 떴는데 왜 안 뜨는지 모르겠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괄호가 있어요. 괄호. 신약 성경에 많거든요. 신약 성경에 괄호가 있는 구절은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본이 많아요. 수백 수천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을 때는 그때는 뭐 인쇄소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펜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거를 뺏겨서 이 교회 저 교회가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뺏기는 과정에 뺏겨서 사용한 사본이 많은데 그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말씀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괄호를 해놨어요. 아마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주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또 옛날에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음유를 붙여서 노래로 불렀거든요. 노래로 하다가 보니까 송영이 따라온 거예요. 송영.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은 송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렇게 단장이 되고 채색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아름다운 예배, 더 아름다운 찬양, 더 풍성하게 단장이 된 제물을 드리는 거죠.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악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그냥 단음으로 유니송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화음을 넣어서 그 화음이 예뻐지면 와, 이 찬양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박수치는 게 아니고 찬양대 박수치죠. 그러니까 더 찬양이 멋있는 날에는 박수 소리가 더 크고 그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찬양이 있다는 거죠. 요즘 주일 토요일 저녁에 제가 공지 보내면서 내일 이 찬송 할 겁니다 하고 보낼 때 제가 4부 보내는 거 보셨나요? 혹시 못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구역장 이름 한번 대보세요. 공지 보낼 때 우리 오늘 찬송 또 이제 나중에 50장 그거 4부 우리가 그냥 부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좀 한 가지 또 소원이 생긴 것이 우리가 찬송을 4부로 불러봐도 좋겠다. 그래가지고 소프라노 할 수 있지만 알토 할 수 있는 분은 알토 연습해가지고 찬송 부를 때 알토하고 우리 회중 찬양을 그렇게 4부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민수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찬송을 드리는데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데 노래만 할 수 있지만 춤을 출 수도 있는 거죠. 찬송을 드릴 때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예배. 그 민수기가 말하는 제물이 레위기가 다른 이유는 레위기는 광야였기 때문에 그저 소 한 마리, 그저 양 한 마리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더 아름다운 것들을, 더 향기로운 것들을 덧붙여서 드리는 것은 예배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요. 매일 아침 해질 때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상번제가 3절부터 8절까지가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9절,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15절까지는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번제,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또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 속죄제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상번제, 또 안식일 제사, 그리고 또 초하루 제사 이거는 아마 제사장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제물이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하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려라, 안식일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초하루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는요 종교적 신비,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제사장만 알고 있는 거룩한 지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고대 종교에 다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다른 신비를 제가 알고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신비를 내가 깨달았다. 그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영적인 비밀을 내가 안다. 그거 완전히 사이비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라는 것이 없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성막에서 사용하는 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막에 가면요. 성막에만 나는 그런 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나는 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요. 그 성막에서 나는 향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라. 그 외에 무슨 음식 만들 때 레시피처럼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나와 있는데 37절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향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향은 아무나 만들어서 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막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레시피를. 재료가 뭐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안 가르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가르쳐주세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34절에 뭐뭐뭐뭐뭐뭐를 같은 분량으로 섞어가지고 그거를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만들고 뭐 곱게 찌어서 만들어라. 앞에 다 나와요.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향은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가르쳐 주시면 못 만들 건데 다 가르쳐 주시고는 만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비밀, 남들은 모르는 비밀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다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성막을 존중해야 되고 네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없어요. 성경이 강조하는 거는요, 비밀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비밀, 그런 거 주장하면 다 이단이나 사이비예요. 오히려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묵상을 안 하고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는 없어요. 봉함된 비밀이라는 거 없다고요. 그거 주장하는 거 다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거냐 하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가 비록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제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이 거룩한 공동체의 삶의 토대가 뭐냐? 그거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초하루마다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가 있어요. 이거요.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배는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내킬 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드리느냐. 보통 모든 이방 종교, 모든 고대 종교는요, 영험한 곳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찾아가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래서 타락한 바알 신앙에서도 높은 산 푸른 나무 장소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발라하기 발람을 데리고 다닐 때도 여기저기 장소를 바꿔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혹시 저주할 수 있을지, 거기에 가면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은요, 장소 찾아다니지 않아요. 어디에 성막이 머물지 몰라요. 공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대 옛날에 보면 우리 옛날 교회는 다 보면 언덕 위에 있어요. 높은 곳에 다 보이는 곳. 그리고 뭐 유럽 여행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유럽 구도심에 가면 항상 도시의 중앙에 성당이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중심에 놓여 있는, 뭐 이거, 그러게요.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중심. 옛날에는 이를테면 10km다. 옛날에는 10km, 여러분은 10km 걸으려면 몇 시간이나 걸려요? 10km를 걸으려고 하면 최대 한 2시간은 걸릴 거예요. 2시간. 옛날에는 물리적 거리가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10km면 뭐 차로 5분? 10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당 가까이 사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걸어서 올 만한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현대인의 삶에서 반드시 필수적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공간의 중요성,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 이거는 현대인들에게는 좀 사실 많이 이게 중요하지 않아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배워야 될 거는요, 매일 제사,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마다 혹은 초하루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거라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거리, 물리적 공간보다 시간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리적 공간, 이를테면 성막이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 6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건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했던 일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기도, 하루에 세 번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민수기와는 조금 달라요. 민수기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가 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민수기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적용할 수 있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나이가 쉰이 넘으면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쉰이 넘으면 아, 내 인생이 쉬어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나이가 쉰이 넘으면, 50이 넘으면 새벽기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상이 이제 몸에 배였거든요. 일상이.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제 일상이 몸에 배인 거예요.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으면 새벽기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쉰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새벽기도. 오늘 50 넘은 분만 오라는 건 아니지만 새벽기도 연습. 근데 매일 새벽기도 하기가 현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매일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매일 큐티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 매일 큐티. 매일 큐티를 하는데 이거는 틈날 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틈날 때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해요. 매일 시간을 정해야 돼요. 자기 생활의 스케줄을 쭉 보면서 언제가 가장 중요하고 언제 시간을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을지를 계획을 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성경을 묵상하고 그 시간에는 기도하고 그 시간에는 찬송도 부르고 개인 기도를, 개인 예배를 매일매일 하는 거 필요해요.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주일이 우리 한 주간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민수기 시대에 사람들이 초하루에 대한 가르침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마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매월 초하루를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매월 시작할 때 기도 11조 하는데 물론 뭐 이런 거 여기서 조금 뭐 통찰력을 얻은 거기는 하지만 여튼 한 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거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 필요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주일을 사는 거잖아요. 일주일을 사는데 수요 기도회를 좀 한 디딤돌로 삼는 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마다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마다 예배당 오는 거 중요하지만 그 중간쯤 한번 징검돌로 삼아서, 한번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 저녁에 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연속극 하나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칫 그 분주함에 매여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전부,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물, 초하루마다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요. 더 많아요. 표가 있어요. 제가 표 하나 그려봤는데 상번제는요, 매일 1년 된 순양 두 마리 드리는 거거든요. 안식일에는 그거 그대로 드리고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두 마리를 더 드려요. 초하루에는 늘 드리는 제물 드리고 거기에 수소, 순양, 1년 된 순양 그리고 순염소 속죄제를 한 마리를 더 드려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물보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이 더 많은 거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보다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이 훨씬 더 많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매일 드리는 것보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보다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물을 더 많이 드리게 된 거죠. 더 많이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민수기 28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2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상번제와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조금 전에 도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상번제는요, 1년 365일 내내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상번제 없이 안식일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번제를 드리면서 안식일 제물을 더 드리는 거고, 초하루가 되면 초하루 번제, 상번제를 빼고 초하루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번제 제물은 그대로 드리면서 붙여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요, 지난번에 레위기에도 있었어요. 레위기 23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여기에 외에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제물이 있어요. 매일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물. 그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물에 더해서 드리는 것이지. 이를테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더하기로 해서 드리는 거지 빼기로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자면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물은요, 주일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은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주일 헌금. 거기에다가 조금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지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십일조를 드리는 거죠. 십일조를 드리면서 이를테면 이번 주에 엄청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헌금 드리고, 교회가 요즘 이제 리모델링 한다 그러니까 공간헌금을 드려야겠구나. 뭐 이런 공간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를테면 11조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주일헌금 빼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주일헌금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주일헌금을 빼먹지 말라는 거죠. 이를테면 감사헌금은 감사한 일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지,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을 퉁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헌금을 퉁치는 사람이 요즘만 있겠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상번제 제물은 1년 365일 드리는 거고, 안식일이 되면 상번제 제물을 빼고 안식일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번제 드림에서 안식일 드리는 것이고, 초하루가 되면 초하루와 안식일이 겹치는 날도 있겠죠. 우리 왜 매월 1일 겹치는 날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안식일 제물 다 드리고 거기에 초하루 제물을 더해서 드리는 거지 빼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십일조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주일헌금을 빼먹는 것이 아니고, 주일헌금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십일조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성경헌금, 기타 등등 헌금을 퉁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뭘 퉁쳐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이 뭐냐 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예물의 기본이요, 번제입니다.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요, 공동체가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보면 개인이 드리는 번제가 있거든요. 개인이 드리는 번제는 그야말로 개인이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개인이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재물의 기초는 번제예요. 지난번에 레위기 말씀드릴 때도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다섯 가지 제사 있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그런데요, 번제가 없으면 소제가 드려질 수 없어요. 번제가 없으면 화목제가 드려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제물은 번제물 위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이 불타고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제물이 가능한 거예요. 번제가 뭘까요? 번제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서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가죽만 물론 제사장을 주지만 나머지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예배가 뭔 줄 아느냐, 헌신이 뭔 줄 아느냐 하는 거의 거래가 아니야. 우상은 발람이나 발락은 제물을 바쳐서 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고, 일곱 제단을 쌓아도 그런 제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작은 제물을 드리더라도 기본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번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번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또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 그분이 내 삶의 출발점, 그분이 내 삶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예배, 모든 헌신, 모든 예물의 기초인 거죠. 그렇지 않고 헌신을 흉내만 내고 예물을 흉내만 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가 거룩한 군대를 조직하면서 예배와 헌신과 예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